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오늘은 성직자의 결혼 금지 관행의 폐해 22번째에서 28번째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 성직자들의 권징과 그 부패의 실태. 권징의 두 번째 대상은 이제 성직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었고 권징의 두 번째 대상은 성직자들이었다. 고대 감독들이 정한 법에 따르면은 성직자가 해선 안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겐 가능해도 성직자라면 해선 안 될. 성도들에게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 사항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냥이나 도박 혹은 술과 연회로 시간을 보내거나 고리대금이나 상업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음란한 무도회 이런 것에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대 감독들은 성직자들이 반드시 금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범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지어 어기면 형벌까지 가해서 이런 일들을 일체 성직자들이 가담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유희와 신변 잡기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성직자가. 따로 휴식은 필요하겠지만 거의 하루를 다 소진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골프 같은 운동을 굳이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골프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은 저하고 다른 의견을 피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예. 뭐 골프에 대해서는 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하루를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서 부킹해가지고 라운딩 하는데 하루 종일 거의 다. 목회자가 그렇게 할 시간이 많, 그렇게 그런 것을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또 성직자들이 교회가 주는 사료를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펀드를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성직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새 속에 다른 직업을, 투잡을 갖는 거죠. 목회하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수익을 얻어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 해가지고 또 엄청난 기부를 받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시대를 뛰어넘어서 목회자들에게, 성직자들에게 지향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들은 성직자들을 다스리고 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했고 이를 위해 이제 연례 시찰과 교회 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 같은 모임입니다. 제정해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성직자들 훈계하고 심지어 이제 성직자가 죄를 범하면 징계했단 말입니다. 엄격하게 이렇게 성직자들을 감독하는 이런 일들을 분명히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난 성직자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하는 거죠. 목사직에서 목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면직을 시키는 겁니다. 수찬 정지도 시키고 성도들만 권징을 받은 게 아니라 성직자들까지도 이렇게 엄하게 징벌을 가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시행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시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성직자들의 타락을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교 안에 노회나 시찰회의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고대 교회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시찰을 하고 교회마다 성직자들을 시찰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 모여서 그 교회들을 다 감독하면서 성직자가 바르게 목양을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점검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직자들의 이런 타락을 막으려면 장로교 안에 노회나 시찰회에 더 강력하게 이 기능을 강화시켜서 목회자들을 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성직자들을 감독하는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이제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더 만연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도록 전혀 노예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의 어떤 성직자의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주 썩을 대로 썩었는데도 노예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반 세상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노예가 아무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더 웃기는 것은 세상의 매스컴에서 연일 그 목사를 비판하는데도 노예가 총회가 나서서 그 목사를 비호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 죄 없다. 잘못 알려진 거다.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최악.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도록 전혀 노예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권징과 치례는 성도님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먼저 강력하게 시행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 없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예 몰래 개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가 잘못한 거는 금방 드러나는데 목회자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는 잘 안 드러나요. 그게 드러날 때는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져가지고 나중에 드러나요. 왜? 감춰주고 다 감춰지기 때문에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목회자들을 시찰하고 노예에서 목회자들을 감독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들의 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감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교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는 거예요. 시찰회가 있기는 해도 전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엄격하게 장부 검사하고 재정 검사하고 목회자의 신변에 대해서 묻고 예를 들면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성경 연구 얼마나 하십니까?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 얼마나 드리십니까? 신방은 일주일에 몇 가정을 옛날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후배 목사들 교회에 시찰장이나 선배들이 가서 노예 이제 그런 감독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엄하게 책망을 받고 문책을 받고, 근데 그렇게 해야 모든 게 투명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들에게 관여받는 거 싫어하듯이 목회자들도 노예나 총회의 관여를 싫어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피곤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거죠. 교회 회의 중에 노예를 말하는데 지금의 노예를 말하는데 내외 장소를 결정하는 것 이런 거는 지금 노예에서도 해요. 노예 거의 마지막 순서에는 내외 장소를 결정하는 건데 그 내외 장소란 다음번에 노예를 어느 교회에서 할 거냐 이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세계적인 공의회 지금은 세계적인 공의회는 없어요.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적인 공의회 이단 척결하고 이런 중요한 이런 황제가 소집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총회 대회로 모이는 이제 이런 모임들이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인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그 총회 의장은 그 총회를 하루는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 총회를 주관하는 총책임자로서의 의장권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그 의장권을 발휘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 총회가 끝나면 조직은 다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총회의 의장이 돼서 총회를 주관한 총회장이 직분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총회장이 실질적인 그 교단의 대표가 돼서 총회 임원들 가지고 모든 총회 결정권을 가지고 총회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너희는 교황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 감독은 솔선수범했습니다. 사람들에게보다 자기 자신들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일반 성도보다 더 엄격하게 성직자들 자신들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칼빈은 제시를 합니다. 성도를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목회자가 되면 누가 목사를 감독을 하냐고요. 누가? 어? 목사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교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는지, 교회에서 있을 동안에 뭘 하는지. 아니, 누가 목사를 그걸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목사로서 더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동료 선후배 목사들 혹은 시찰의 노회가 그것을 감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적인 일탈이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걸 다 끊어버리면 사람은 타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치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더 급격히 교회가 타락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성도보다 더 엄격하게 성직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권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칼빈은 얘기를 했어요. 성도를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더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다면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극도로 주의해야 될 자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건 세상이나 교회나 일반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모든 고대 감독들의 모범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성직자들의 방종과 무절제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역사는 순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면 예전에 그랬던 길로 치우치던 악습은 성도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나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그런 죄성은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건강한 시스템을 교회 안에 구축해 놓지 않으면은, 뭐, 그러면 가톨릭을 욕할 게 아니라 지금의 교회들도 똑같은 부패와 타락을 답습하는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성직자들의 양심이 부패하고 그것을 규율하고 감독할 강력한 제도와 법마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성직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장로교의 모습은 결코 부패한 로마 캐톨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다를 바가 없어요. 제도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고 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적인 제도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23번째, 성직자의 결혼 금지는 성경과 모순됨. 사제들이 결혼하는 것을 캐톨릭은 극도로 가혹하게 규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만연한 음행에 대해서는 전혀 벌하지 않는, 자, 이런 모순이 어딨냐는 거죠. 응? 결혼은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온갖 뒷구멍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게 발각이 되면 그건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에? 여러분, 이 사제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제 후보생들이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는 기숙사 사감,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사제 후보생들도 공부를 하는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몰래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침대보를 걷어봐요. 그런데 손을 올리고 잠을 자야 돼요. 사제 후보생들은 이불에서 손을 빼고 손을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자야 된다고요. 근데 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이러한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그게 바로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신 생활을 빌미로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일삼고 그러한 죄에 무감각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하는 일은 불경한 횡포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뿐 아니라 모든 평등의 원리에서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강력하게 일갈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날에 결혼을 금하는 불경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이들을 귀신이라고까지 말했고 결혼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후에 일어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예언과 성령의 말씀이고 그런 위험의 교회를 대비시키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칼빈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고대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과 달리 모든 성도가 아니라 성직자들만 결혼을 부적절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는 결혼 전체를 금했던 이단들과 달리 성직자들에게만 결혼을 금했다. 그래서 우리를 이단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제도는 성경에 반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에 1년에 몇 차례씩 창녀들이 드나드는 일은 당시에 빈번했던 일이고, 사제부와 수녀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영화들이 수도원의 비밀 우물에 수장되었던 일들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겉으로는 온갖 거룩을 치장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따른 추악한 죄악들로 그들의 내면은 부패하기 이를 데 없음을 애써 감추어온 것이 가톨릭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가장 신학적 발음을, 우리가 개혁사상을, 청교도를 논하면서 만약에 그의 속과 그에게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은밀한 삶이 음란하기 이를 데 없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숨기고 있다면, 그런 개신교의 목회자나 성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은 부패한 카톨릭보다 더 악한 자들일 수 있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제하면서 그것을 죄악시한다면 그는 반드시 아무도 모르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자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겉으로 입만 열면 거룩, 순결, 뭐 정의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란 말입니다. 정말 외치는 것과 동일하게 그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이유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요. 그런데도 막 그걸 외쳐. 예? 그러면 자기가 속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용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밖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게 제어가 안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뭐 누구 보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그와 같은 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일은 불가한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이거죠. 성경이 어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면서 목사하라고 말씀이 어딨냔 말이에요. 교황주의자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 카톨릭은 바울 사도가 선한 감독의 완전한 모습을 표시하면서 그 가운데 결혼을 포함시킨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고 교회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라고 비난합니다. 카톨릭은 디모데전서 3장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낳은 애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씀과 디도서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내가 있는 자들을 감독으로 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보듯이 결혼을 감독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이 같은 말씀을 교회 성직자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덧붙여 교회법을 통해서 결혼은 더러운 것이고 육체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는 바와 같이 자신과 교회를 부부에 비유하시면서 신성한 연합을 상징하는 비유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직자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온갖 추악한 음행은 그럼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까? 그렇게 모순으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근거한 그릇된 논지에 대한 반론. 카톨릭은 성경이 명백하게 결혼을 금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의 주장을 지지해줄 성경을 찾습니다. 그 증거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임무를 수행할 때 순번이 돌아올 때 아내와 동침을 피함으로써 순결하고 무음한 상태를 유지해서 거룩한 성물을 다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했는데, 자,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카톨릭은 모든 신성한 의식들을 결혼을 한 사람이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모든 오염된 그 신학과 그들의 삶의 문제는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전혀 성경의 원뜻과 다르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제도와 법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완전한 순결하심으로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시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죄인들로서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별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형이 되는 제사장만큼이라도 그들과 좀 다른 그런 이제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걸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와 근접한 이런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성소에 나아갈 때 일반 사람들 삶 이상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정결케 하도록 명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거룩함을 적절히 드러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으로서의 제사장에게 국한될 뿐이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 또한 스스로 결혼함으로 결혼이 아무리 고귀하고 타고난 직분에도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들이 스스로 입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도 가운데 바울도 독신이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베드로처럼 이런 경우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캐톨릭은 여전히 독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말입니다. 개신교의 목사가 저 7계를 범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대문짝 마련했나요? 자기 교회 여신도들을 뭐 성적으로 이런 거는 늘 흔히 보는 기사거리인데 참 신기하죠, 성도 여러분. 카톨릭의 사제들에게도 수많은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에 보도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희한한 일이죠. 목사들은 다 이렇게 까발겨지는데 사제들이 저지르는 이런 거는 전혀 매스컴에 보도가 안 돼요.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고대 교회의 성직자의 독신. 카톨릭이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고 독신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카톨릭은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으로 이로써 거부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카톨릭은. 고대 교회 교부들은 그러나 감독들의 결혼을 용인하고 승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부들의 신앙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독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 남자가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순결한 일이다라고 파프누티우스의 의견을 여기 공의회에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에서는 이것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그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목회 사역에 어떤 흠도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대 교회를 들먹이면서 캐톨릭이 성직자들의 독신을 강요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변증하는 거예요. 사제들의 독신에 대한 관행. 그러나 이후 이제 독신을 지나치게 미신적으로 높이는 일이 결국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상태를 지나치게 광적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처녀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동목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정죄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그 거룩함이 희미해지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것을 사모하고 지향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부류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자연히 교회법을 통해서 사제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결혼을 금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다음에는 독신의 상태나 혹은 아내가 있더라도 동침을 끊어버린 자들 이외에는 사제들의 반열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것을 금하는 일들이 심지어 고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사도시대나 혹은 그 이후 몇 세기 동안 감독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톨릭은 극단적으로 처녀성을 높임으로써 결혼을 차별하던 시대에도 사제들의 독신을 필수적 요건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독신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또 독신을 요구하더라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욕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독신을 강제하지는 않았던 것을 또 일면 볼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일반 성도에게 독신과 결혼의 문제는 결코 강요하거나 절대시할 문제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주신 은혜에 따라서 독신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부분인 것이죠. 이것을 교회가 성경에 금하지 않은 것을 금하거나 절대시하지 않은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로 이것을 절대화하는 이것은 다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분명 이 부분을 열어두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과 결코 같은 입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칼빈은 밝히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를 구실로 한 결혼 금지론에 대한 반박. 독신을 강제하기 위해서 고대 교회를 근거로 삼고자 할 때 독신을 주장하기보다는 고대 교회의 성직자들의 순결성을 오히려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오히려 카톨릭의 성직 안에 만연했던 음행과 간음을 제거하라고 강조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직 안에 존재하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악행을 교회에서 제거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독신 결혼을 금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독신의 여부는 개인의 몫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신앙과 교회 유익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지 필수적인 조건으로 무조건 사제들은 결혼하면 안 돼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묘하게 고대 교회를 끌어들여서 사제들의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박탈해 온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것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대 교회를 살피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존경받는 교부 제롬 같은 사람도 독신을 강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롬을 제외한 교부들은 결혼의 존귀함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하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받았던 교부 제롬 같은 사람은 어떤 이 결혼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교부들과 다른 생각을 펼쳤어요. 크리소스톰은 처녀성을 귀하게 여겼음에도 결혼을 장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1급의 순결은 순전한 처녀성이요. 2급의 순결은 충실한 결혼 생활이다. 그러므로 순결한 결혼의 사랑이야말로 제2의 처녀성이다. 크리소스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요, 교부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달랐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교부들 사이에서도 달랐고 오늘의 신학이나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넘어선 부분이 어떤 오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속사도 시대를 열었던 교부들의 신앙을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런 입장 차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까? 교부 제롬? 이단이야 저거. 저 사람은 가치 없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교부를?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때 더 발전된 신학적 안목과 또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 기준으로 볼 때 교부시대뿐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칼빈의 시대나 청교도의 시대 역시 분명히 오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기준으로 그 시대의 모든 인물들을 다 평가해서 그들의 신앙 전체를 비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지향하는 태도이냐 이거죠. 이 시대의 우리가 그들을.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 이런 일은 매우 교만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는 오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살피는 이유는 그런 오류 속에서도 계속 신학은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바른 것을 찾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분명 교부들의 어떤 신학, 그들의 모습 속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나요? 존경하고 인정하고 지극히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했던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한단 말입니다. 그런 겸손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넘어지는 인간이고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디 겸손함으로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께서 우리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몇백 년 전에 칼빈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이 캐톨릭의 그랬던 신학에서 프로테스탄트의 바른 신학을 분리하는 이 작업을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토파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각을 세워서 막 이렇게 캐톨릭을 비판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그렇게 비판했던 카톨릭의 그 부패했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칼빈을 통해서 다시 개혁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시키셨다면 존 낙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로교회를 창시하고 이 장로교회 정치제도가 발전시켜서 활짝 꽃을 피게 하셨다면 지금은 그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이 불과 한 목사나 한 교회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더 많이 모이고 그들이 노회에 가서 소리를 내고 교회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직제와 예배와 모든 신앙의 틀이 정말 우리의 개혁 선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셔야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기준이 서실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